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본문의 말씀은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권위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이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맹세죠. 그래서 어떤 것의 권위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면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맹세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맹세이죠.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아주 유별난 그런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인사하던 우리 이 그 중학생,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면서 했던 인사가 있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교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똑같은 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과 후배들 주일 저녁 되면은 모아놓고 저녁에 지하실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하실에 10여 명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모아놓고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성경을 강론을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교라도 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때 당시에 북한을 두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순교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교를 하자. 우습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요,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었습니다. 정직했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또 모여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고 어떨 때는요 장로님들 회의하는 줄도 모르고. 옆방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장로님들이 화가 나셔서 그 이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요. 막 나오셔서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면서 야단 맞아가지고 막 도망갔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유난스럽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고 좀 욕을 먹어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말을 요즘엔 듣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비슷해져 버렸다라고는 그런 뜻이겠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아니죠. 나는 아닐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짓말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무슨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남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리고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잘 새겨야 됩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모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주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이 악에서는 떠나야 되는 이런 이별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은 그래도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말 한마디라도 거짓이라면은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생활 가운데에서요,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거짓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늦은 저녁에 아주머니가 정육점에 들러서 닭을 한 마리 사가려고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주인도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아저씨 죄송한데 닭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다행히 닭이 딱 한 마리 남아 있었어요.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보통 닭 한 마리가 몇 킬로쯤 나갑니까? 모르세요. 3킬로가 나갔어요. 3킬로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큰 것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육점 주인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요 가지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고 다시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아까 닭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반대편 방향으로 올려놓으면서 조금 눌렀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4k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요, 그럼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4kg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아주머니가 문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까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이 주인이요 당황했겠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을 했더라면요, 당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팔면 되는 것인데 조금 더 큰 것 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빤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크든 적든 어쨌든 거짓말과 친숙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는 기술적으로 안 들키게 거짓말을 이렇게 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거짓말,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꼭 중요하고 심각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질 때는요, 혹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또 서로 의심이 가는 일이 있을 때는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 마음의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맹세는 맹세를 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또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편안함을 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심 반 그리고 우려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저녁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셨죠.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보니까 은하수가 있는데 너무 많죠, 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근데 맹세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냐면은 내 이름을 걸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맹세를 듣고 그래서 믿었었습니다. 맹세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걸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맹세할 때는 꼭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안 지키면은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즉 거짓말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맹세하라, 이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맹세하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는데요, 그렇게 양을 많이 키우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양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양을 키우다가 어디 멀리 좀 출타할 일이 생겨지게 되면은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이웃집에 잠깐 맡겨놓고 출타를 합니다. 출타를 하는데요, 근데 이 이웃집에서 몇 마리 되는 그 양을 맡아가지고 한 10일 정도 돌봐주는데요, 갑자기 그냥 그 양이, 맡은 그 양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맡긴 그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웃집 사람, 그 양을 맡아 있던 그 사람이요, 내가 안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정이 다 깨어져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네가 죽이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웃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그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맹세를 듣는 그 양의 주인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약속을 지키게 하는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요, 이 거짓말이 섞여져 있는 것도 맹세를 했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조금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나고 그래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피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좀 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커 보이는 것.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거짓이 없이 정직한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커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참 많이 타락을 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걸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그리고 머리고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속여가면서 살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을 더 안 지어내도 괜찮아요.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추라 그 말씀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먹혀 들어갈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맹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직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무조건 정직해야 돼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카드로 가는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닌 거짓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현상이요, 아첨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과장하는 것이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현상이라고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것 있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거짓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하는 거, 사실은 이만큼인데 과장은 더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이건 극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실패한다,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정직하면은 아마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그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사실 정직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순진하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순진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맞는 것은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는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무지 막할 정도로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요 자동차를 이제 운전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됐는데요. 이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교통 그 딱지를 떼인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벌금을 며칠 내로 내려오래요, 보니까.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100km로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였어요. 125km로 찍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있다가 그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또 벌금을 내려갔습니다. 벌금을 내려 이렇게 갔는데요. 그게 경찰관이 탁 앉아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0km로 달리나 120km로 달리나 조금 먼저 가는 것이지 그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100km로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이요. 제 가슴 속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100km. 그래서 그때부터요.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00km로만 달렸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일인데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100km 달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뒤부터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100km 달릴 수 있냐고. 그 이야기를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조금 섭섭하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래, 저는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랐으면 무조건 100km 달리는 게.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융통성 부리는 것도 잘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저희 집 앞에 가게 되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제가 12시에도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요, 녹색불이 되어지면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냥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기 제가 한 12시경이나 그 가면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빨간불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다 서 있어요. 저도 좌회전 신호등을 넣어놓고. 초록불이 되면은 건너갑니다. 근데 저 옆을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냥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차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빨간불이 돼서 서 있어도 그냥 휙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켜야 돼요, 그거요. 딱 서서 그 지키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무지막지할 정도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가면은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야채 장사, 과일 장사, 그리고 세탁소 운영하는 거. 주로 이제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주유소 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이분도 가서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세탁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세탁소 수입 나오는 것의 일부분을 이렇게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 자신이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세탁을 하다가 보니까 호주머니에 2,700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순간 마음에 좀 유혹이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또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겼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세탁물의 주인이 오니까 그 옷을 주면서 돈을 턱 던졌습니다. 2,700달러를 턱 던져주면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왜 이것 가지고 나를 시험하냐고 하면서 돈을 턱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세탁물 주인이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큰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맡아주겠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직원을 7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그 세탁소를 하는 사업체인데요, 그걸 좀 맡겨줄 수 있겠냐고, 맡아줄 수 있겠냐고. 후임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정직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머니 2,700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저 그렇다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의 힘입니다. 정직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삶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까지도 낮춰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성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제 반드시 정직하셔야 됩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 11편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정직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정직한 자의 장막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정직하게 천년 기념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는 망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 한다고요? 흥하리라 그랬죠. 그죠? 흥하리라. 잠언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그 기도 잘 들어주시겠다.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고 흥하게 되어지고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이웃과 더불어서 남의 것을 훔치기,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정직한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 기도를 다윗이 했는데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정한 마음 또 정직한 그런 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다가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만 쭉 읽다가 보면은 손을 놓게 되어지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하신 그 기준이지 우리는 이 기준에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집니다. 마음이 삭막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수족도 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부정직한 것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천년기념물이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려면요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최고 장이었는데 뛰쳐나왔어요. 못 견뎌내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부르짖으면서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정직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데요 정직이 복받는 길인데요.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만이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이 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역사들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말도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거짓도 말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직장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도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정직해서 우리의 집이 흥하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여 헌맹세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가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장막이 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의 영성이 회복되어 주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